오늘 제목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술책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런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예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도 또 바울의 경계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적 사탄은 비교될 수 없다는 확신을 먼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희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리시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의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방비할 필요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늘 축복하라고 하는 당부를 주십니다. 심지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축복함으로 부지중에 그들에게 빈 평안이나 복이 그 빈 가정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빈 사람에게로 돌아올 경우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바울까지도 이런 주님의 교훈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고난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악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어떤 사람의 별명은 이름보다도 그 속성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자는 개인의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 귀신을 거느린 사탄은 그 별명조차도 오늘 제목처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존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별명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빛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긍휼의 사람, 용서의 사람, 희생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인내의 사람. 이 열 가지만 했습니다만 수없이 우리의 좋은 별명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마귀나 사탄은 사실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역시 같은 짓들을 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는 마귀를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최후 십자가 앞에서도 대속의 십자가를 피할 것을 분명히 유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그의 간교한 속임이나 참소는 그의 완전한 멸망의 때인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있으실 것이다 하는 각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간교한 존재의 역할에 붙잡혀 어둠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이렇게 속이는 자를 따르는 자들은 속이고 속는 일에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항상 자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걱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탄이나 마귀 귀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속이며 역사하는 악의 존재인 사탄을 바로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탄에 속이기 위해서 하는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사탄의 활동 범위를 우리 가르쳐줍니다.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머리가 진리게 져서 과거의 복음 이전의 시대보다는 힘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는 어리석고 사악한 흉계를 변함없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무조건 동경하고 사모하다가 이 사악한 존재의 도구노릇을 할 수 있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빛과 어둠의 간격을 바르게 구분해야 함을 요한이나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 1서 2장 9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소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들은 사탄의 활동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탄의 고백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노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땅에 두루 여기저기라는 표현으로 볼 때 땅의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든지 사탄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경계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활동 범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로 앞에 6절이 더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리 되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당에는 사탄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두려운 경계도 주고 있죠. 무엇하러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수하던 사탄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욕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비난하려고 애쓰는 행동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우리의 고발자입니다. 이게 참소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이게 참소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카테고레오 동사입니다. 이 말은 비난하다 또는 고발하다 고소하다 반대하다 이런 말에서 카테고로스 하는 명사가 나온 거죠. 고발자 비난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발자요 모함하는 존재인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욥을 자랑하심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을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나 확신이 없으셨다면 이 고발자에게 섣불리 욥을 자랑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나 귀신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가끔 언급한 바 있지만은 술이나 담배 요걸 마귀라고 합니다. 술 귀신, 담배 귀신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인격이 없는 존재는 다만 마귀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를 사탄이라거나 마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나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나 뿔달린 괴상한 모습의 형태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계에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져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악의 도구,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좋아하죠?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인격이 없죠. 그러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교통보다도 세상과의 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악의 도구로 역할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그리고 같은 마가복음 8장 33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악한 사탄은 항상 보이는 매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짐짓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도 있다. 두려운 얘기죠. 이렇게 사탄의 활동 범위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종횡무진으로 어디서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 속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히 사탄의 참소나 시험은 긴장을 풀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역사의 밤, 어둠을 긴장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쓰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까지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던져버리는 것이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을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 범위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의 참소를 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증거하시는 욥을 그의 속성대로 역시 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참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을 참소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욥이 그렇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9절에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이유는 이것을 두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에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0절에 그랬는데요. 사탄이 주장하는 욥의 하나님 경외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건 뭡니까?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즉 사업에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형통할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건 뭐예요?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널리도록 많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로 변화무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이 가졌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부유와 건강과 존귀와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땅의 풍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은 욥을 두고도 이 사탄이 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이유 때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지혜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충동절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욥이 이런 변화 무쌍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자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아신 것에서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또한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기준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뭐가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질 때는 주님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죄인 된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주신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 된다면 사탄의 간교한 시험에도 참소에도 우리는 능히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한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의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멸망시키려고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믿음의 순결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했고 모든 것을 잃고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은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그에게 빼앗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에 빠지셔서 의인 욥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하셨나?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큰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악한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함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순종하고 추종하지 않고 멀리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움직임의 범위로 한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분명한 방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언제나 사탄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한다면 사탄의 수종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주셨다고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좀 더 소극적인 방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은 욥이 그의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욥에게 갖고 계셨기 때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12절 상반절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가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간적으로 욥처럼 사탄의 역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런 것을 감당해야만 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 욥의 경우를 보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2절 하반절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건강에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환란은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을 잃는 것이든지 명예를 손상받는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마치기까지 사탄의 활동 영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대로 무저갱에 잠그는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긴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다지 행복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누구든지 욥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탄에 참소하는 대상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든 또는 욥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늘 거기에 대한 방어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험과 환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있을 수 있고 반드시 감당할 정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허락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어떤 것이냐, 앞에 제가 거론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마귀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의 마귀나 세상의 시험당함에 대한 방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